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맡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내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 부하들이 바벨론의 왕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 함을 듣고 그들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두 아들 요하난과 요나단과 단후멧의 아들 스라야와 느도바 사람 에베의 아들들과 마아가 사람의 아들 여사냐와 그들의 사람들이 미스바로 가서 그다랴에게 이르니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며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보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들에 살라.
하니라, 모압과 암몬 자손 중과 에돔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 사람도 바벨론의 왕이 유다에 사람을 남겨둔 것과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그들을 위하여 세웠다 함을 듣고 그 모든 유다 사람이 쫓겨났던 각처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심히 많이 모으니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들에 있던 모든 군 지휘관들이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 네가 아느냐?
하되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믿지 아니한지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나니 미스바에서 그다랴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내가 가서 사람이 모르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라. 어찌하여 그가 내 생명을 빼앗게 하여 내게 모인 모든 유다 사람을 흩어지게 하며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을 당하게 하랴.
하니라. 그러나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행하지 말 것이니라. 내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하니라.
위기가 반복될지라도 은혜가 있습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예레미야를 보호하세요. 예레미야 1장에서부터 예레미야를 지키고 보호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여러 차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시면 이 예레미야가 상당히 위험한 상황에 빠져 있어요.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 시드레스에 해방이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다랴의 보호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1절 보시면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예레미야가 다시 체포되어서 바벨론으로 이송되고 있는 거예요. 라마에서 자유를 얻었다 그러는데 라마는 이제 유다 땅 여기저기에서 포로를 모아가지고 1차 집결지였던 것 같아요. 전쟁통에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함락이 될 때 구출받은 바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39장 14절을 보시면 39장 14절에 보시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며 그가 백성 가운데 사니라. 이제 풀려난 거예요. 그런데 전쟁통에 아마 이 혼란해가지고 아마 어떻게 다시 예레미야가 체포가 되고 그리고 포로로 이제 끌려가고 있는 중인 거죠.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인 거예요. 예레미야 입장에서 보자면 위기를 다 넘긴 것처럼 보였지만 또 다른 위기가 몰려오는 거죠. 사실 우리 그동안 앞에서도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무너지기 전에 뭐 뚜껑 씌운 웅덩이에 갇혔다가 또 뭐 구덩이에 갇혔다가 또 풀려났다가 또 갇혔다가 하는 이런 거를 우리가 계속 본 적이 있습니다. 반복해서 계속 어려움에 빠져들고 뭔가 좀 풀려나는가 했는데 다시 또 어려워지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이제 살아나는가 싶었는데 다시 잡혀서 포로로 이제 끌려가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이 절망적인 느낌이 들겠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딱 살려주실 때 한 번 딱 살면 되는데 살려주시는 줄 알았는데 다시 어렵고 뭐가 문제가 풀리는 줄 알았는데 다시 얽혀지고 뭐 이렇게 되면 이게 마음이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본문 읽을 때 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구원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반복해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에는 위기가 반복이 돼요. 위기가 반복이 되면 마음이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위기가 반복된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부도가 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위기가 반복이 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내몰라라 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위기가 반복이 되면 낙심이 되기가 쉬워요. 이게 뭐냐,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그랬는데 왜 내 삶이 평안하지 않느냐, 뭐 이런 이제 질문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위기가 반복이 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부도나지 않아요. 그래서 포로가 되어 잡혀서 끌려가다가도 라마에서 다시 풀려나요. 라마는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조그만한 성인데 이제 1차 집결지인 거죠. 어른들은 그 왜 옛날에 그 대중가요 유행가 중에 뭐 미아리 곡에 뭐 그 미아리 곡에 노래 있죠. 옛날에 뭐 철사줄에 꽁꽁 묶여 뭐 이런 노래. 그게 이제 피납되어 가지고 납북되어 가던 사람들이 이제 서울 고개를 넘어가면 이제 그러니까 라마가 그런 곳이에요. 예루살렘에서부터 북쪽으로 끌려가는데 라마가 1차 집결지고 여기에서 포로를 다 분류해 가지고 죽일 사람은 죽이고 사로잡아 갈 사람은 사로잡아 가고 뭐 이런 곳이 라마였거든요. 그래서 앞에서도 예레미야 31장 15절 보시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예레미야 31장 15절입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예레미야 31장 15절입니다. 예레미야 31장 15절.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한.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는 마태복음 2장 18절에도 있어요. 마태복음 2장 1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성경 한번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2장 18절입니다. 잠깐만요. 마태복음 2장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도다. 왜 여기에서 슬픔을 이야기할 때마다 라마의 슬픔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것은 포로들이 이제 언약의 땅을 이제 떠나는 거예요. 자기 의지가 아니에요. 포로가 되어 끌려가요. 그리고 라마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마 죽임을 당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라마가 마치 우리 한국 전쟁 때 메아리곡에 끌려가듯이 이제 그런 고통과 아픔이 있는 곳이어서 라마의 슬픔과 라마의 통곡 소리에 대한 언급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가요, 그 라마의 고통을 그대로 경험해요. 우리가 이 본문 읽을 때 한 가지 잘 기억해야 될 것이 예레미야가 왜 위기를 반복해서 경험하느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한 번에 딱 건져주지 않으시고 예레미야가 이런 어려움 저런 고통 다 겪으면서 사역하고 있느냐고 하는 거죠. 보통 예수 믿는 사람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 은혜를 좀 이렇게 얄팍하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를테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남들은 다 어려워도 자기는 어렵지 않고 남들은 다 고통당해도 자기는 평안한, 그거를 은혜요 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남들은 다 어렵고 남들은 다 힘든데 나만 평안하고 나만 행복하면 그거 괜찮은 거냐? 예수 믿는 사람이요, 은혜와 복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얼마나 잔인해집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남들은 다 어렵고 남들은 다 힘들고 남들은 다 고통스러운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만 딱 뽑아가지고 나만 평안하게 하고 나만 지켜주신다. 그거를 복이라고 설명하고 그거를 기대한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자기중심적이 되겠습니까? 실제로 은혜와 복을 그런 식으로 해석해서 남들은 어떻든지 나만 행복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그거요.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사람을 다루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연약함을 짊어지고 고통 가운데 들어오신 분이거든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고통을 면해 가신 분이 아니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고난을 짊어지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고난을 짊어지시면서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시고 고난을 짊어지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의 문을 열어주셨는데 우리는 다 고난을 면하고 어려움을 면하고 눈물을 흘릴 일 없이 그냥 남들은 어떻든지 나만 행복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닮아가기가 어려워요. 예레미야가요, 고통을 많이 당합니다. 눈물을 많이 흘립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는 남들은 고통당하고 남들은 아픔을 겪을 때 혼자만 쏙 빠져나와가지고 자가면 평안한 그런 인생이 아니었던 거죠. 그것이 선지자의 모습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가요, 하나님의 백성이 당하는 모든 고통과 절망을 다 경험해요. 고향 땅을 떠나서 이방 땅으로 끌려가는 언약 백성의 그 괴로움과 슬픔을 사슬에 묶인 채로 다 경험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1절 하반절에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오늘 보면 40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0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했는데요, 어떤 말씀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 말씀은 예레미야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말씀이 아닐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2절 3절을 보시면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이방인 사령관이 지금 이루어진 이 일은 너희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거다 이렇게 선언하는데 어쩌면 40장 1절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이 말씀은 사령관을 통해서 외쳐진 이 고백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하튼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한 거예요.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에 대한 어떤 해석이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다. 범죄하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경고하신 일들이 그 징계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다고 하는 음성이 들려졌어요.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남들이 그 징계를 당하고 남들이 그 재난을 당할 때 자기만 쏙 빠져서 혼자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통과 아픔을 다 짊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것은 일종의 성육신의 원리와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남들이 고통당하고 남들이 눈물 흘리고 남들이 괴로워할 때 혼자 희낙낙하며 사는 거 그거를 복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의 고통과 남의 아픔을 짊어지는 법을 함께 고통하고 함께 우는 법을 배우는 것이 훨씬 더 성숙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 후서 한번 보시겠습니까? 고린도 후서 1장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한번 찾아보시죠. 고린도 후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 7절까지 말씀. 고린도 후서 1장 3절부터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오.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의 경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압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환난은 자기와 상관이 없고 위로만 받고 싶어 해요. 그런데 이 타락한 세상에서 그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은 타락한 세상에서 많은 고통과 많은 눈물과 많은 환난을 짊어지면서 환난 당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그런 너그러움을 배우고 그리고 우리가 환난 중에 망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환난 중에 승리하는 거다고 하는 우리 어떤 소망 또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면서 환난 당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주시는 소망으로 싸매어낼 수 있는 능력으로 무장하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인 줄 알아야 합니다.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너무 이기적이고요. 남들은 어떻든지 자기만 행복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기독교인은요. 너무 잔인해요. 그거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기르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가 많은 고통과 많은 아픔을 짊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고통당하는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 선지자가 보여주는 것이기도 해요. 선지자가요 고통 가운데 함께 있는 거예요. 선지자가 함께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죠. 그거는요 하나님이 우리 고통을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 슬픔을 아시고 주님이 모든 아픔을 함께 짊어지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고통과 우리 아픔을 떠나서 멀리 계신 전적 타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그냥 하늘에 고고하게 계신 분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인 거예요. 고통과 아픔을 짊어지는 모습을 선지자가 보여주고 우리가 이 선지자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타락한 세상에서 남들은 다 고통당해도 나만 평안하면 된다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 그거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고 오히려 고통당하는 사람과 함께 짐을 짊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배워야 해요. 이 본문을 보면 이방인은 느부사라다는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을 다 인정해요. 유다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예레미야가요 그런 영적 권위를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호의적으로 대해줘요.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바빌론으로 가면 우리가 너를 선대하겠다. 잘 대접해주겠다. 바빌론으로 가기 싫으면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가라. 이런 자유를 주고요. 그러면서 막 이 양식도 주고 선물도 주고 막 그래요. 그런데요, 예레미야가요 바벨론 따라가지 않습니다. 바벨론 따라갔으면 좋은 대접을 받았을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보면 6절 보시면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이 누굽니까? 다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들. 뭐 어떻게 보면 자기 삶을 살아낼 만한 능력이 없는 그런 가련한 사람들 사이에서 예레미야가 살기로 선택한 거예요. 좋은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곳을 향해 간 것이 아니고 고통당하는 언약의 백성과 함께 머물러 있기를 선택했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요, 늘 좋은 자리 찾아가는 것이 그게 지혜가 아니에요. 오히려 거룩한 사명을 따라서 고통당하는 사람과 함께 머물러 있는 그것이요, 더 아름다운 삶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흩어졌던 사람들이요, 평안을 누리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 후반부가 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모든 유다 사람이 쫓겨났던 각처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에 사는 그다리아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심히 많이 모으니라. 버림받은 땅이고요, 사람들이 다 흩어진 땅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남은 백성이 이제 그다리아가 총독이 되었다. 그다리아가 모든 사람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바빌론으로부터 위임받았다 해가지고요, 다 모여가지고 아주 평안한 삶을 살게 되는 모습을 이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재미있는 것이요,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압과 암몬 자손 중과 에돔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 사람도 바벨론의 왕이 유다의 사람을 남겨둔 것과 사반의 손자 아이가마의 아들 그다리아를 그들을 위하여 세웠다함을 듣고. 이 그다리아는요, 사반의 손자고 아이감의 아들이에요. 사반은요, 요시아 왕 때 활동했던 서기관, 요시아가 영적 부흥을 일으킬 때 함께 동력했던 서기관이 사반이고요, 열왕기하 22장에 보면 나와요. 아이감은 그 예레미야서 그 앞에 보면 유이 26장에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자고 막 선동할 때 예레미야를 지켜주기 위해서 앞장서서 일을 했던 사람이 사반의 아들 아이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반의 집안, 사반이나 아이감이나 그다리아는요, 선지자 예레미야를 말을 잘 듣고 예레미야를 편들어준, 그래가지고 아마 이 집안은 귀족이었던 것 같은데 아마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항복해야 된다 고 주장했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말을 잘 듣고 아마 언젠가 바벨론에 항복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남은 백성들을 이제 추스르는 그런 일을 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사람이 살고 또 이 사람을 중심으로 세력권을 형성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만들어지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타락한 세상에서 위험한 일 많고 불안한 일 많고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일 많아도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소망 두고 굳센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